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이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38장과 39장의 내용입니다. 이 곡의 심판이라는 내용의 38장과 이 곡의 멸망이라는 내용의 3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38장과 39장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놓치고 39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39장을 놓치고 38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3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이 38장과 39장의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시작하는 7개의 신탁으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38장은 4개의 신탁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39장은 3개의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탁인 이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끝부분부터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곡과 연합군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3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3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곡과 연합군이 엄청난 강력한 기세와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는 별개로 이 곡과 연합군은 정당한 명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38장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품은 그저 악한 마음인데, 그 악한 마음으로 물건과 짐승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명 지금 곡과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3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씀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곡과 연합군을 전멸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결국 여러분,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레벨이 다른 상대와의 이 전투기 때문에 이 곡과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39장 3절에 보시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러분, 당시에 말을 탄 궁수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아주 간단하게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이 아무런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5절에서도 빈들에 엎드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이 죽은 후에 내가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질 경우에는 내세에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시체는 그 자체로 엄청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엄청난 형벌을 지금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불을 내리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곡과 연합군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줌의 재처럼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포획된 갑옷과 무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들을 다 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데 무려 얼마나 써요? 7년 동안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에 보시면 죽은 곡과 연합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몬곡 골짜기인데요. 그 하몬곡 골짜기에다 매장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 매장을 시키는 기간이 얼마냐? 12절에 보니까 7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물량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완전히 전멸해서 지금 다 끝나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을 멸망시키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탁인 17절과 20절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 이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을 위한 큰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 잔치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초청하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시면 내 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테이블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이들이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이런 군사를 배부르게 먹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5년간 견습생으로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끔찍하고 섬뜩한 지금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은 그 동물은 그 자체로 부정해요. 그런데 최후에 정말 이것은 아주 금기시되는 인간의 살까지 먹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부정한 동물이 어디에 초대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에서 지금 그것을 다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5년간 견습생 훈련을 받았던 제사장 견습생 훈련을 받았던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끔찍하고 섬뜩한 환상을 지금 이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아주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썩은 고기를 먹은 동물들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곡과 연합군들을 아주 철저하게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을 이 상징적인 아주 신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도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에스겔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새 땅과 새 성전의 말씀 바로 앞에 바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 앞에 동일한 이 상징적인 대적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7절과 20절의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자 하는 바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일곱 번째 신탁인 21절에서 28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서 28절은 그 초점이 완전히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23절 중간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 즉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전에는 내 얼굴을 가리웠으나 내가 다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고 예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으나 이제는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은 결국에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38장 39장의 내용이 37장과 40장 사이에 나온다는 것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자 익히 아시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망에 대한 심판이고 또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25장부터 32장 열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38장 8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그 땅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이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8장 이후에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37장과 38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한몫을 할 테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곡에 대한 심판, 이 38장 39장에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내용들이 23절 또 39장 6절에서 7절, 21절에서 22절, 또 25절, 27절, 28절에 계속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장과 39장의 말씀이 곡의 심판과 멸망의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곡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곡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곡을 심판하시면서 멸망시키심으로 여호와를 구원한 그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즉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래 밝히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38장 39장에 이 곡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는 마치 빈무덤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그 빈무덤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것처럼 곡의 심판과 그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절망감과 그 고단함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하루하루를 정말 절망과 그 고단함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내가 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내가 변치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민족에게 속수무책 당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런 처절한 절망감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의 물결로 뒤덤벅되어 있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꼭 필요했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곡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곡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위로와 소망과 이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스스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았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기세와 군대로 무장한 그 곡과 연합군을 한 줌의 재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내가 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밝히듯이 23절, 24절,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잠깐 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사랑의 매로 쓴 것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곡의 심판과 멸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떠먹여주시는 그 숟가락에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할 때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순간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의 매로 돌이키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그저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이 독자들도 오히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현실이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패배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고단함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그 현실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어린 그 시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오히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곡과 곡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영원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므로 절망에 있는 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 속에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절망적인 현실에 있을 뿐,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메시지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곡과 곡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메시지는 결코 어두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심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우리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셔서 다시금 놀랍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곡의 이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곡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 누구냐, 곡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